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5일 VOA 새벽 방송 시작합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군은 4일 타이완 해협 내에 선정된 표적들을 겨냥한 고정밀 미사일 타격을 실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군은 이날 사회관계망에 공개한 성명에서 타이완 해협 동부의 특정 구역 내에 선정된 못표적들을 겨냥한 장거리 고정밀 미사일 타격을 실시했다며 기대했던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타이완 국방부는 성명을 내고 이날 오후 1시 56분부터 중국군의 둥펑 계열 미사일 발사를 추적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련 미사일 발사를 추적하기 위해서 다양한 조기경보 감시 체계를 동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군은 앞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지난 2일 타이완에 도착한 직후 4일부터 7일까지 타이완 주변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차단, 해상표적 공격, 지상표적 타격, 공중통제 등의 합동작전에 초점을 맞춘 훈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외교장관들이 4일 공동성명을 통해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중국 등 당사국들의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날 양안 사태에 관한 아시안 외교장관들의 성명에서 국제적 그리고 영내 휘발성에 대해 특히 아세안 지역과 인접한 구역의 최근 사태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타이완 해협을 둘러싼 대립 상황이 영내 불안정을 야기하면서 궁극적으로 강대국들 간의 오판과 심각한 대결, 공개적 충돌 그리고 예측하지 못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당사자들이 최대의 자제와 함께 도발적 행동을 삼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이날 개막한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에는 10개 회원국 외에도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중국 왕이 외교부장도 참석했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4일 윤석열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40분 동안 진행된 통화에서 펠로시 의장 일행의 방문이 미국과 한국 간의 대북 억제력의 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전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미한 동맹은 여러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도덕적 측면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게 있다며 워싱턴에서 최근 미한 추모의 벽 제막식이 거행됐듯이 그동안 수십 년에 걸쳐 수많은 희생으로 지켜온 평화와 번영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또 갖고 나갈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미한 간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질서를 바꿔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서울에서 열린 미한 정상회담과 관련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을 앞으로 발전시키는데 미국 의회와도 긴밀하게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고 김 1차장은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올해 곡물과 오일시드 수확량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기존 곡물 수확량 전망치인 6천만 톤을 6,700만 톤으로 상향 조정해 4일 데니스 슈미알 총리 주재로 열린 회의에 보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슈미알 총리는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수확은 계속된다면서 농업정책 측량부의 정보에 따르면 350만 헥타르 면적에서 곡물 수확이 진행됐다고 말했습니다. 슈미알 총리는 특히 1,200만 톤의 추가적인 곡물 수확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슈미알 총리의 이날 발언은 지난 2월 러시아의 침공 이래 우크라이나산 곡물을 실은 첫 선박이 흑해 항구를 떠나 터키 이스탄불의 합동조율센터에 도착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미국 상원이 3일 스웨덴과 핀란드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 비준안을 승인했습니다. 상원은 이날 찬성 95대 반대 한 표로 비준안을 승인했습니다. 미국 상원의 이날 표결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맞서 서방국들의 동맹을 확대하는 데 대한 미 의회 차원의 강력한 지지로 풀이됩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이번 투표는 전 세계에서 미국의 안보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핀란드와 스웨덴의 회원 가입은 나토를 훨씬 더 강화시킬 것이고 특히 러시아의 침공을 감안할 때 더욱 긴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 오택성입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5일 금요일 새벽 VOA 출발 뉴스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박동정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방한 중인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행보가 미한 대북 억지력의 진표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에 매우 진지하다고 미 국무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이 김승겸 한국 합참의장과 화상대화를 하고 미한 동맹과 군사협력 등에 관해 논의했다고 미 합동참모본부가 3일 밝혔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새벽 한때 평안도와 황해도 오전부터 밤사이 대부분 지역 소나기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7도에서 25도, 낮 최고기온은 25도에서 34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방한 중인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행보가 미한 대북 억지력의 징표라고 말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윤 대통령에게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질서를 갖고 나가자고 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4일 방한 중인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과 40분간 전화통화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김 1차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펠로시 하원의장 일행의 방문이 미한 간 대북 억지력의 증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미한 동맹은 여러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도덕적 측면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게 있다며 워싱턴에서 최근 미한 추모의 벽 제막식이 거행됐듯이 그동안 수십 년에 걸쳐 수많은 희생으로 지켜온 평화와 번영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갖고 나갈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미한 간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 질서를 갖고 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21일 서울에서 열린 미한 정상회담과 관련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을 앞으로 발전시키는데 미 의회와도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고 김 1차장은 설명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이에 앞서 김진표 한국 국회의장과 한국 국회에서 회담을 한 뒤 가진 공동 언론 발표에서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핵 무력 고도화에 대한 공동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진표 의장입니다.
양측은 북한의 위협 수위가 높아가는 엄중한 상황에 우려를 표했고 우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강력하고 확장된 대북 억지력을 바탕으로 국제협력 및 외교적 대화를 통해 실질적인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이루기 위한 양국 정부의 노력을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시급한 상황에서 안보상 위기로 시작된 미한 관계가 따뜻한 우호 관계로 변했다며 회담에서 경제와 안보, 거버넌스의 의회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Our three main pillars are security, economics, and governance. And all three of those areas.
펠로시 의장은 저희가 의회 대표단으로 순방한 세 가지 중요한 목적은 안보, 경제, 거버넌스라며 세 분야 모두 미국과 한국이 굉장히 탄탄한 관계를 구축하고 서로를 통해 많이 배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지난 5월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아시아 태평양 이니셔티브나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대한 논의를 했다며 우리는 협력을 통해 모든 목적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미한 양국 관계는 굉장히 특별하고 공동의 가치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이겨내는 것이나 지구를 구하는 것 등 이야기할 게 많고 기회도 많다며 국가 정상만이 아니라 의회 간 협력으로도 이를 증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장은 회담에서 미한 동맹이 군사안보, 경제, 기술 동맹으로 확대되는 데 주목하며 포괄적인 글로벌 동맹으로의 발전을 의회 차원에서 강력히 뒷받침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진지하게 협의했다며 동맹 발전에 대한 양국 국민의 기대를 담아 동맹 70주년 기념 결의안 채택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새 정부 출범 직후에 바이든 대통령에 이어 펠로시 의장이 연달아 방문한 것은 미한 관계에 있어서 상징적이고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하원의장 방한은 2002년 데니스 헤스터트 당시 의장 이후 20년 만입니다. 펠로시 의장은 미국 연방 하원 의원단을 이끌고 아시아 5개국을 순방 중입니다.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타이완을 거쳐 3일 방한한 데 이어 일본도 방문합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미중 전략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미러 갈등, 북핵 위협 심화 등으로 민주주의 국가 대 권위주의 국가 간 대립구도가 강화되는 과정에서 펠로시 의장의 방한은 민주진영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행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또 길게 보면은 문재인 정부 말기부터 이제 한미동맹이 글로벌 동맹으로 진화하고 있거든요. 또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기로 했기 때문에 이 흐름에서 북핵 문제에 대응한 한미동맹의 강화, 이 측면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한편 북한은 펠로시 의장의 아시아 순방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펠로시 의장의 타이완 방문에 대해 이례적으로 즉각적인 당국 차원의 비난 입장을 내보냈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3일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 형식으로 펠로시 의장의 타이완 방문에 대해 미국의 파렴치한 내정 간섭 행위라며 중국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북중관계 전문가인 통일연구원 전병곤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미중 갈등 구도가 격화될수록 외교적 활동 공간이 넓어지기 때문에 타이완 이슈가 불거진 상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양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하고 미국의 갈등이 좀 더 심화되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점점 축소되면 축소될수록 북한의 입지가 넓어지기 때문에 북한이 적극적으로 중국의 편을 들고 있고 또 그런 맥락 속에서 자기들의 어떤 행보를 찾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편 타이완을 자국의 일부로 간주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중국은 펠로시 의장의 타이완 방문을 내정 간섭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타이완을 겨냥한 고강도 군사훈련에 돌입했습니다. 미군도 타이완 동남부 필리핀에 항모 전단을 전개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사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박병광 국제협력센터장은 타이완을 둘러싼 긴장이 우발적 충돌 등으로 과열 양상으로 치달을 경우 북한도 이에 편승한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지금 러시아의 전선이 형성돼 있고 대만 문제로 중국과 충돌을 하게 되고 그러면 북한 핵 문제나 미사일 문제에 신경 쓸 여력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은 상황에 따라서는 그런 걸 노리고 지역 정세에 편승하는 도발을 할 수도 있죠.
박 센터장은 펠로시 의장의 타이완 방문에 대해 한국 정부는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반발을 의식해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는 양상이라며 이달 중으로 예정된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어떤 얘기가 오갈지 한국 정부에게 부담스러운 숙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에 매우 진지하다고 미 국무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고 있지만 미국은 비핵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니 젠킨스 미 국무부 군축 국제안보 담당 차관은 한국에서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대북 핵 억지 역량에 대해 미국은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에 매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 US remains very committed to deterrence and extended deterrence.
젠킨스 차관은 3일 제10차 핵확산 금지조약 NPT 평가회의를 계기로 연 외신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에 따라 한국에서 자체 핵무장 여론이 제기되는 등 핵 억지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해소 방안이 있느냐는 BOA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다른 방식이나 형식으로 말할 필요가 있는지는 모르겠다면서 우리는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에 진지하게 전념하고 있으며 이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인들이 우리가 하는 일에 신뢰를 갖도록 이를 확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확장 억제 그리고 한국을 상대로 한 그 약속에 전념한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싶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NPT 복귀를 위해 어떤 추가 노력이 필요하느냐는 질문에는 북한의 대화 거부를 걸림돌로 지적했습니다.
Like I said, at this point, they won't even have a conversation.
북한의 NPT 복귀를 위해서는 적어도 북한과 대화가 있어야 하지만 현 시점에선 대화조차 없는 상황이라는 지적입니다. 또 북한이 스스로 돌아오기 원하지 않는 상황에선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 그들과 실제로 대화할 수 없다면서 이런 상황이 우리의 능력을 제한한다고 말했습니다. 포기하거나 노력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고 비핵화에 전념하지 않겠다는 뜻도 아니지만 이런 상황이 도전을 제기한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계속 싸울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외교를 계속 추진하며 역내 동맹국가도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 대화에 열려 있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that we are open to talking to North Korea. And basically anywhere, you know, anytime that they want to engage with us.
북한이 언제 어디서든 이러한 문제에 대해 대화하기 원할 때 우리는 그렇게 할 준비가 돼 있으며 한국, 일본과도 이런 노력과 관련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북한은 지금까지 어떤 종류의 논의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런 대화에 여전히 열려 있고 한국에 대한 우리의 억지력 제공에도 여전히 전념하고 있으며 진전을 위해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으며 영내 동맹국과도 매우 긴밀히 협력하길 원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편 북한의 제재 회피가 계속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제재는 우리가 전념하고 노력하는 영역이고 또 이런 노력이 계속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젠키스 차관은 100%가 아니라고 해서 제재가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선 안 된다면서 우리는 한국과 제재를 포함해 북한 문제 등과 관련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한 국방당국이 고위급 확장 억제력 전략협의체를 재가동하기로 한 데 대해 한반도 전문가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최근 수년 사이 대화 국면에서 약화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할 기회라는 평가입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1일 VOA에 미한 확장 억제 협의체의 재가동은 미국이 한국의 안보에 확신을 주는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Reactivation of this extended deterrence group is a way of trying to reassure South Korea and
미국의 3대 핵전력에는 약간 못 미치지만 그에 버금가는 조치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3대 핵전력은 전략 폭격기, 전략 핵 추진 잠수함,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으로 직접적인 핵 공격 옵션으로 분류됩니다. 미한 당국은 지난달 29일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9월부터 미한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재가동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협의체는 북한 핵 도발에 맞서 미한 동맹의 한반도 내 전략 자산 운용을 포함한 대응을 논의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2016년과 2018년에 북핵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열렸지만 이후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정부와 한국 문재인 정부가 대북 대화를 추진하면서 지난 4년 8개월간 중단됐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미국의 조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고 올해 5월 한국 윤석열 정부가 취임하면서 기조가 바뀌었습니다. 5월 서울에서 열린 미한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대북 방어수단의 하나로 확장 억제력 전략협의체 재가동에 합의한 데 이어 이번 국방장관 회담에서 구체적인 시기를 정한 것입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협의체 복원의 배경에 지난 트럼프 정부를 거치면서 아시아의 동맹국들 사이 미국이 정말 안보를 보장해줄지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준의 핵 역량을 갖춘다면 미국이 영내 동맹보다는 본토 방어에 더 치중할 것 아니냐는 우려가 한국과 일본에서 계속 있어 왔다는 겁니다.
There's been kind of the concern by South Korea and Japan as North Korea gets and develops the ability to target.
북한이 한국이나 일본을 공격할 경우 미국은 본토 핵 공격에 대비해 서울을 내주고 샌프란시스코를 지킬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고 클링너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이번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의 복원과 미한 연합군의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 TTX 등 훈련 재개를 통해 이런 우려가 해소되고 2018년 이후 단축된 미국 전략 자산의 한반도 배치가 점진적으로 다시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Or resume the rotational deployment of US strategic assets to the peninsula which were also curtailed starting in 2018.
클링너 연구원은 미국이 제공할 수 있는 확장 억제력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는 질문에 단순히 핵 우산뿐 아니라 탄도미사일 방어와 재래식 병력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주한미군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협의체 재가동을 북한 위협에 대해 미국과 한국 정부가 이해를 공유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분석했습니다.
And primarily the extended deterrence group focuses on the use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는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특히 핵무기 사용에 집중하는 기구이며 이 기구의 복원은 지금 필요한 단계라는 것입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협의체의 복원은 곧 한국이 핵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핵 역량을 동원해 응징할 것이라는 미국의 전략적 확신과 전략적 의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가시적 장치라고 말했습니다.
A visible mechanism that shows in particular U.S. strategic reassurance and strategic resolve.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수석 부차관보도 지금은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재가동하기에 좋은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더 정교한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핵무기 역량을 확장 및 개선하며 한국에 대한 위협을 점점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등 핵무기 개발의 길을 계속 가겠다는 의지를 매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This could not be better timed. Of course, the North Koreans developing new and more sophisticated ballistic missiles.
리비아 전 부차관부는 미국은 현 시점에서 한국의 모든 가능한 안보 보장 조치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수 김 랜드연구소 연구원은 VOA에 향후 북한의 무기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협의체가 어떤 조치들을 시행하는지가 동맹이 다뤄야 할 기저에 깔린 더 큰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단지 수사와 상징적 표현만으로는 김정은의 핵무기 개발이나 비핵화에 대한 약한 의지에 충분히 대처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미한 국방당국에 따르면 오는 9월 재개되는 확장 억제력 전략협의에서 핵추진 항모 강습단, 핵잠수함 등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시기와 방식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TTX의 개최 시기도 결정될 전망입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이 김승겸 한국합참의장과 화상대화를 하고 미한 동맹과 군사협력 등에 관해 논의했다고 미 합동참모본부가 3일 밝혔습니다. 미 합참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밀리 의장은 김 의장이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된 것을 축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두 지도자가 한반도 연합방위 태세와 미한 동맹 강화에 대한 신뢰와 의지를 공유했고 영내 군사협력 강화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합참은 미한 동맹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안정의 핵심 축으로 남아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국합동참모본부도 3일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과 김승겸 한국합참의장이 화상 대화를 갖고 한반도와 영내 안보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미 전략자산의 적시 전개를 포함한 공동대응을 통해 한미동맹의 단호한 의지와 능력을 보여주고 대북 확장 억제의 실행력을 제고하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을 놓고 중국이 연일 무력 시위와 경제 보복을 위협하는 가운데 G7 외교장관들이 중국의 위협 행동이 상황을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펠로시 의장의 타이완 방문과 관련해 중국 편을 들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등 주요 7개국 외교장관들이 3일 공동 성명을 내고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 이후 중국의 행동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그리고 유럽연합 외교장관들은 성명에서 우리는 최근 그리고 예고된 중국의 위협 행동에 대해 우려한다면서 특히 실사격 훈련과 경제적 강압은 불필요하게 상황을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차례 방문을 타이완 해협에서의 공격적 군사활동을 위한 구실로 삼을 정당성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권력 서열 3위인 펠로시 의장은 앞서 2일 하원 의장으로는 25년 만에 처음으로 타이완을 전격 방문해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과 만났습니다. G7 외교장관들은 이에 대해 우리나라 의원들이 국제 순방을 하는 것은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일이라며 상황을 악화하는 중국의 대응은 영내 긴장을 고조하고 불안정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을 향해 무력을 사용해 일방적으로 현 상태를 바꾸려 시도하지 말고 양안 간 문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하길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과 G7 국가들의 타이완에 관한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은 중국을 전면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은 3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대한 외무성 대변인 답변 형식으로 최근 미 국회 하원의장의 대만 행각 문제가 국제사회에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변인은 현 상황이 미국의 파렴치한 내정 간섭 행위와 의도적인 정치 군사적 도발 책동이라며 타이완은 중국의 불가 불리의 한 부분이며 타이완 문제는 중국의 내정에 속하는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에 대한 VOA의 입장 문의에 따로 대응할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 살상무기 조정관은 3일 VOA에 북한이 시진핑 주석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에 대해 중국의 연대를 표시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wants to show its solidarity and alliance with China on an issue that is very important to President Xi Jinping.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타이완 문제에 큰 관심이 없는 북한으로서는 지금이 중국에 대한 지지를 표시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조만간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것으로 관측되는 북한이 향후 중국의 지지를 미리 요청하는 측면도 있다고 했습니다.
When North Korea conducts its next nuclear test, which I expect will be pretty soon, North Korea is counting on China.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조만간 핵실험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이 추가 대북 제재를 부과하려는 미국의 노력을 중국과 러시아가 막아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북한 가상화폐 계좌에 대한 몰수 소송을 제기한 미 검찰이 새로운 정보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누군가 해당 계좌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한 것인지 아니면 북한 계좌를 추가로 확보한 것인지 주목됩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가상화폐 계좌에 대한 몰수를 추진 중인 미국 워싱턴 DC 연방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피고 측 자산 중 일부와 관련된 추가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미 재판부에 제출한 문건에서 새로운 정보에 따라 검찰은 피고 측 자산에 대한 이번 법적 조치와 관련된 공식적이고 직접적인 통지를 받아야 할 추가 청구인 출연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20년 3월 북한 해커들의 불법 수익금으로 추정되는 가상화폐 계좌 146개에 대해 민사 몰수 소송을 제기했으며 같은 해 8월 별도의 소송을 통해 추가로 280개의 가상화폐 계좌에 대한 몰수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들 계좌에는 지난 2018년과 2019년 사이 북한이 한국 등에서 운영 중인 암호화폐 거래소 등에서 탈취한 암호화폐가 예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미 검찰은 몰수 소송을 제기한 직후 공식 공고문을 통해 해당 자산의 소유자를 찾는 과정을 거칩니다. 특히 북한 소유 자산에 대한 몰수 소송은 미국 법원에서 북한 정권을 상대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북한 억류 피해자와 가족 등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청구서를 제출한 경우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 몰수 소송의 경우 지난 2년 동안 소유권 청구서는 접수되지 않았는데 검찰이 이날 제출한 문건을 통해 추가 청구인을 언급하면서 북한 가상화폐 계좌에 대해 누군가 청구서를 제출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아울러 몰수 대상 자산이 추가된 경우에도 이에 대한 잠재적 청구인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검찰이 북한 계좌를 추가로 확보했을 가능성 또한 열려있다는 의미입니다. 검찰은 이날 문건에서 추가 시간 등을 고려해 오는 31일까지 궐석 판결 요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궐석 판결은 피고인이 소송에 응답하지 않아 사실상 재판 과정 없이 원고의 주장만을 바탕으로 원고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는 법적 절차를 뜻합니다. 앞서 미 법원 서기관실은 2020년 10월과 지난 4월 이번 소송에 대해 어떤 피고인도 응답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공식 확인하면서 검찰이 재판부에 궐석 판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BOA가 검찰이 몰수를 추진 중인 계좌의 잔액을 조회해본 결과 이더리움의 이더를 취급하는 계좌 일부에 자금이 남아있을 뿐 상당수 비트코인 계좌는 비어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해커 등 특정인이 이를 다른 계좌로 옮긴 것인지 혹은 미 검찰이 미국 정부 소유 암호화폐 지갑으로 이체한 것인지는 현재로선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전격적인 타이완 방문으로 미중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과 일본의 안보실장이 2일 워싱턴에서 만나 타이완 해협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백악관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과 아키바 다케옵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이 이날 만나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보의 중심축인 미일 동맹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두 사람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촉진하기 위한 현대화된 안보동맹이라는 공동전략 비전에 대한 시의적절한 투자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타이완 문제에 대해선 타이완 해협에서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부당한 전쟁에 맞서고 우크라이나 국민을 지원하는 데 단결하겠다는 결의를 강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두 사람은 더욱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만들고 에너지 안보를 증진하는 등 규범에 기반한 경제 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양자와 역내 조율 진전의 중요성을 인식했다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한편 일본 교도통신은 이날 일본 당국자를 인용해 두 사람이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은 국제 질서에 심각한 도전이 될 것이라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이 폴란드 등과 대규모 무기 수출 계약을 맺은 것에 대해 미국 전문가들은 한국이 국제 방산 시장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나토 회원국에 대한 무기 판매는 한국산 무기 체계가 그만큼 발전했다는 증거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군사 전문 싱크탱크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 연구원은 2일 VOA에 한국이 국제 방산 시장에서 틈새 시장을 공략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000년대부터 방산 시장을 적극 두드려온 한국이 미국 등 시장 선점 국가들과 직접 경쟁하는 대신 값비싼 미국 장비를 구매하기 어려운 나라들의 대안을 제공하는 전략을 택했다는 겁니다.
They basically chosen to look at areas of military technology.
베넷 연구원은 실제로 이번에 폴란드가 주어진 예산으로 미국산 F-35보다 더 많이 살 수 있는 한국의 FA-50 전투기를 선택했고 미국 USM-1보다 훨씬 저렴한 한국 K-2 전차를 구매했다고 말했습니다.
Poland has chosen to buy FA-50 fighters. You know, they can probably
또 폴란드가 구매한 K9 자주포는 미국이 아직 실질적인 경쟁품을 내놓지 않은 분야라고 베넷 연구원은 덧붙였습니다. 앞서 폴란드 국방부는 지난달 27일 현대 로템, 한화 디펜스, 한국 항공우주 등 한국 방산 업체들로부터 한국산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거래의 정확한 규모는 향후 수출 일정에 따라 가변적이지만 약 76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산 무기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해서 품질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백톨 미국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정부가 무기를 구입할 때 가격은 하나의 고려사항일 뿐 다른 여러 가지 요인을 본다고 말했습니다.
Affordability is only one of them. They look at how that weapon system will fit into their military infrastructure.
구입하려는 무기체계가 자국군의 기반시설에 어떻게 탑재되는지, 향후 조달 가능성은 문제없는지, 또 사후 지원 체계가 잘 마련되어 있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본다는 것입니다. 백톨 교수는 또 이번에 한국산 무기를 수입하는 폴란드가 유럽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임을 강조했습니다.
South Korea is now selling weapons to NATO countries, which shows how advanced their weapon systems are.
한국이 나토 회원국에 무기를 판매한다는 것은 한국산 무기 체계가 그만큼 발전됐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백톨 교수는 또한 한국 무기 체계가 휴대 가능성도 높다는 뜻이라며 앞으로 한국산 무기 수출 소식을 더 많이 듣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켄 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장도 한국 방위 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판매한 기갑 및 포대 분야의 육군 장비뿐 아니라 해군 장비의 기술력도 상당히 뛰어나다고 말했습니다.
One area that they're very good, I think, in making major strides are in naval technology.
한국은 조선 역량이 뛰어나며 해상 방공을 포함한 해상 전력 기반이 튼튼해 해군 기술과 건함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이 무기 수출국으로서 미국의 경쟁 상대가 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전문가들은 별 문제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There are many countries that are allies of the United States that make weapon systems. Does that mean they're competing with American companies?
백톨 교수는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독일, 스웨덴 등 많은 미국의 동맹국들이 무기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들이 미국 회사들과 경쟁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혀 잘못된 것은 없다며 단지 국제적 사업의 일부분일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고스 국장은 미국과 한국의 방산 당국이 서로의 무기 체계를 상호 공동 탑재와 사용이 가능하도록 표준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So those systems that Korea is developing to export should be things that the US can
고스 국장은 한국이 수출용으로 만드는 무기 체계가 미국이 다른 전역에서 쉽게 호환할 수 있는 체계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의원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개인 숭배를 강요하는 독재자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의 북한인권대사 임명을 환영하면서 바이든 행정부도 공석인 북한인권특사직을 조속히 배우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의회 초당적 기구인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 의원은 북한의 인권 침해는 거의 비교할 대상이 없을 정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2일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북한 내종교자유 침해 보고서와 관련한 성명에서 종교적 신념 때문에 현재 7만 명에 달하는 북한 주민들이 감옥에 있다는 끔찍한 보고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한 USCIRF의 새 보고서는 북한 내 종교 탄압에서 살아남은 사람들과 목격자, 그리고 심지어 가해자들과의 세심한 인터뷰를 바탕으로 했다며 유엔조사위원회가 북한에서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거의 완전히 부정되는 것을 발견한 2014년 이후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김일성주의, 김정일주의와 북한의 종교 사상, 양심의 자유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북한 노동당이 종교 박해의 배후로서 거의 메시아적 열정을 가지고 김일성주의, 김정일주의로 알려진 이념을 강제하기 위해 기울이는 고도로 조직화된 노력을 강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스미스 원은 북한 정부를 전체주의적인 스탈린주의 정권으로 규정하면서 독재자 김정은은 맹목적인 숭배를 요구하고 주민들이 개인 숭배를 신봉하도록 세뇌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런 사악한 정권과는 극명하게 대조적으로 이웃나라인 한국이 최근 북한 인권대사를 임명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북한 주민들은 세계에서 가장 잔인하고 억압적인 환경에서 살고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2004년 제정된 북한 인권법에 명시된 북한 인권 특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정부 산하 독립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북한의 종교 탄압 실태를 담은 새 보고서를 통해 북한 노동당이 형사처벌과 의무교육, 사상 강요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종교자유 침해를 주도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북한 인권 증진과 탈북민들의 미국 정착을 위해 노력했던 부시 센터의 린지 로이드 국장이 이를 별세했습니다.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고인의 헌신을 기리며 깊은 애도를 표시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을 기념하기 위해 설립된 부시 센터는 2일 지난 10여 년간 함께 일해온 린지 로이드 인권 담당 국장이 이를 댈러스에서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부시 센터는 이날 추모 성명을 내고 우리의 오랜 친구이자 동료인 로이드의 사망 소식을 전하게 돼 슬프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 2011년 부시 센터에 합류한 로이드 국장은 그동안 전 세계 자유와 민주주의 발전에 적합한 독창적인 연구와 프로그램을 마련했고 가장 최근에는 자유와 민주주의 팀 선임 고문으로 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로이드 국장이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자유와 인권 운동가들에게 영감을 줬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국에 정착한 탈북민을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부시 센터의 리더십 프로그램 수혜자인 미얀마 청년들과도 함께 일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대학생을 포함한 젊은 계층에게 민주주의와 자유의 중요성을 설명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이날 추모 성명을 통해 린지 로이드는 로라와 내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시 센터 사업의 헌신적인 리더였다며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린지의 헌신은 우리 팀에 영감을 주고 전 세계인에게 이익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로라와 나는 그의 친절함과 지성을 그리워할 것이라며 그의 가족과 친구들, 동료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할리 쿠즈미치 부시 센터 사무총장은 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로이드 국장은 자유를 위해 열정과 헌신을 바친 인물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인권 증진과 탈북민들의 성공적인 미국 정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밤낮없이 노력했다고 회고했습니다.
He was a very early staff member of the Institute and had already had, you know, a lot of experience in working in freedom and democracy issues. So,
쿠즈미치 사무총장은 부시 센터의 초창기 멤버로 이미 자유와 민주주의 사안에 대한 많은 경험이 있었던 로이드 국장이 북한 인권 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미국 내 탈북민들을 위한 장학금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등 모든 것을 다했으며 이 문제들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부시 센터는 탈북민의 목소리가 돼준 로이드 국장의 유산을 이어갈 것이라고 쿠즈미치 사무총장은 덧붙였습니다. 탈북민 출신으로 부시 센터 북한 자유장학금을 받았던 조셉 김 부시 센터 인권 담당 보좌관은 3일 VOA의 로이드 국장이 지난 2014년 북한 자유장학금을 만들고 2019년까지 직접 운영했으며 최근까지도 북한 인권 사업에 대해 많은 조언과 도움을 아끼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언제나 웃음을 주던 직장 상사이자 친구였다고 기억했습니다. 김 보좌관은 마지막까지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 문제에 목소리를 내온 로이드 국장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남은 숙제를 잘 풀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로이드 국장은 생전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한 인권 사안이 비핵화 문제만큼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Liberty in North Korea with unwavering dedication aims to bring safety and freedom to those who have escaped the brutally repressive North Korean regime.
로이드 국장은 지난 2020년 연설에서도 북한에 관한 뉴스에서도 대부분 북한이 이웃나라들에게 가하는 안보 위협에 관해서만 이야기한다고 지적하며 북한 인권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로이드 국장은 최근까지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았습니다. 지난 2월 BOA와의 인터뷰에서도 5년 이상 비어있는 미국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했습니다.
It's been so long since we've had one. You know, Ambassador King, Robert King finished.
로이드 국장은 오바마 행정부 임기가 끝나면서 로버트 킹 특사도 함께 물러난 뒤 특사 공석이 장기화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정책 이반가들이나 의원들의 관심이 멀어질까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시 센터에서 로이드 국장과 각별한 인연을 맺었던 조셉 김 보좌관은 고인이 가는 마지막 길에 윤동주 시인의 시 길을 바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최근 폴란드가 한국과 초대형 무기 거래 계약을 체결하면서 두 나라 관계가 크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반면 과거 폴란드의 우방이던 북한은 존재감이 점점 줄어드는 가운데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지지하면서 관계가 더 악화됐다고 폴란드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폴란드 국제정세연구소의 한반도 전문가인 오스카르 피에트레비치 연구원은 3일 VOA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폴란드에서 한국과 북한의 위상이 또 한 번 크게 엇갈렸다고 지적했습니다. 폴란드가 국방력 강화를 위해 지난달 27일 한국으로부터 약 76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수입하기로 계약하며 양국 협력을 넓혀가고 있는 반면 한때 우방이던 북한과는 정상적인 외교관계 복원마저 요원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피에트레비치 연구원은 냉전 이후 폴란드와 남북한 관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묻는 VOA의 서면 질의에 한국과 폴란드는 자유의 가치와 법치 기반 국제 질서를 공유하고 미국이라는 공동의 동맹을 갖고 있다며 우리는 서로를 소중한 사업 파트너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비해 북한은 폴란드에 기여하는 것이 거의 없고 공통점도 별로 없는 나라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피에트레비치 연구원은 폴란드가 평양에 대사관을 두고 지난 2018년엔 북한과 수교 70주년을 기념해 정부 사절단을 평양에 보내는 등 유럽 내 대북 외교 채널로서 북한과의 관계에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말했습니다. 북한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이복 동생인 김평일을 1998년부터 2015년까지 17년간 폴란드 대사로 보내는 등 양국은 구공산권 우방으로서 나름의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폴란드 외교관들이 북한에서 사실상 추방당하면서 교류가 끊겼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북한이 지지하면서 관계가 더 악화됐다고 피에트레비치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이어 이제는 러시아를 지지하는 북한의 태도로 인해 폴란드와 북한 간의 대화가 더 촉진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유럽과 북한 관계를 연구하는 렘코 브레커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교 교수는 폴란드가 한국과 무기 계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해 폴란드는 과거 북한과의 관계보다 당대의 안보 현실을 더 중시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올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폴란드의 안보 지형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기부한 점을 고려하면 새로운 무기 체계에 투자하는 게 합리적이었다고 해석했습니다. 폴란드의 한반도 전문가 니콜라스 레비 폴란드 과학원 조교수 겸 보임연구소 연구원은 북한이 잇따른 핵 개발과 도발로 인해 폴란드와 교류할 수 없게 됐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주요 무기 생산국이지만 자국 기술을 합법적으로 수출하는 게 금지됐기 때문에 폴란드와 군사적 교류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으로 세계를 위협하는 것을 멈춘다면 북한과 폴란드의 경제 관계가 나아질 것으로 기대할 수도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피에트레비치 연구원도 폴란드가 한때 돈독한 사이였던 북한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기보다 유럽의 대북 외교 채널로서 기능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피에트레비치 연구원은 폴란드는 북한 외교관들과 접촉을 유지하는 데 열려 있으며 유럽 내 대북 소통 창구가 미국과 남북한 사이의 외교 접촉을 되살리고 한반도 상황을 안정시키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인권단체들이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한국 관련 국가별 정례인권 검토 보고서에서 전임 정부의 북한 관련 조치에 대해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대북 전단 금지법과 최근 논란이 커지고 있는 탈북어민 강제 북송 등에 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내년 1월 26일 한국에 대한 제4주기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UPR을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인권단체들이 유엔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전임 정부의 대북 인권정책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지난 14일 접수를 마감한 한국에 대한 시민사회 단체들의 보고서를 보면 대북전단금지법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문제 등 지난 몇 년 동안 한국에서 논란이 되었던 사안들이 제기됐습니다. 세계 100여 개 나라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휴먼라이츠 워치는 이달 초 제출한 보고서에서 전임 문재인 정부가 제정한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이 한국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와 아이디어를 보내는 탈북민, 시민사회 단체들의 활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표현의 자유, 평화적 집회, 인권 옹호, 북한 인권을 담당하는 유엔의 특별보고관 4명이 이 법의 모호한 표현, 일부 시민사회 단체 구성원의 정치적 표현과 합법적 활동에 대한 불균형한 처벌 가능성에 우려를 제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법을 위반하는 시민사회 단체 관계자들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미화로 2만 5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과 북한 내부의 정보 접근에 미칠 영향 등을 유엔 특별보고관들이 우려했다는 겁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인권단체인 국제 앰네스티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같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 2021년 발효된 대북전단 금지법이 남북 접경 지역에서 전단과 물품의 살포를 금지한다며 앰네스티는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으며 금지 행위 구성에 관한 언어의 모호성과 엄중한 처벌 가능성에 대해 지적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한국에 입국하는 난민에 관한 국제 강제 송환 금지 원칙 준수도 강조했지만 탈북민을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한국의 시민사회단체인 전환기정의 워킹그룹과 북한인권시민연합은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공동보고서에서 최근 논란이 증폭된 탈북어민 강제북송 등 국제 강제송환 금지 원칙 위배, 북한인권법 이행 문제 등을 제기했습니다. 두 단체는 특히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지난 2014년 최종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이 다수의 사람을 처형하고 있음을 지적했다며 그런 북한으로 적법한 절차 없이 탈북 어민들을 송환한 건 국제법과 국내법을 모두 위반하는 것이라며 북송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보고서 공동 작성자인 전환기정의 워킹그룹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20일 VOA에 한국 정부가 탈북민의 망명 의사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도록 사법부가 이를 담당해야 한다는 점을 권고했다고 말했습니다.
탈북자들이 그 한국 와서 일단 오게 되면은 이제 탈북자인지 확인이 되면은 그 한국 국적을 취득할 권리를 아예 법으로 이제 규정을 해라. 지금은 사실은 이제 그런 명확한 법 규정이 없으니까 법을 막는 거는 믿을 수가 없으니까 이런 사법기관 앞 판사 앞에서 한마디 법원에 데려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걸 확인을 해라. 아니면 귀화를 의사를 밝히든지 아니면 북한으로 돌아가겠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판사 앞에서 좀 하게 서면으로 하라고 이렇게 법으로 규정하자 그런 이제이고요.
단체들은 또 탈북민이 한국에 도착한 뒤 받는 합동신문조사를 국정원이 아닌 법무부가 담당하도록 변경해 정권에 따라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문제를 없애고 변호권도 부여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신법률분석관은 한국헌법재판소가 최근 사형제 존폐에 관한 심의를 제기한 것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측은 대부분 흉악범을 포함해 모든 사형제 폐지를 적극 지지했었다며 이런 분들이 탈북 어민들은 흉악범이라며 사형이 뻔한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사형제 폐지라는 것은 그러니까 한국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30명, 40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라도 사형에 처하면 안 된다는 그 논리잖아요, 사실은. 뭐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이제 맥락에서 언급을 한 건데 그 논리 연장선상이라면은 흉악범이라 하더라도 북한에 보내지면 사형이 될 텐데 그걸 이제 그 결과를 알면서 그 탈북민을 이제 사형이 기다리고 있는 북한을 보낸다는 게 사실은 말이 이게 전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논리적으로.
실제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대선 후보 TV 토론회에서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면서 사형자는 흉악범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없다는 게 다 실증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최근 이 사안에 관한 입장문에서 탈북 어민 송환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여러 부처가 협의해 법에 따라 결정한 사안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BN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국의 이신하 신임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엘리자베스 살몬 신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화상통화를 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전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 대사는 3일 오후 화상통화에서 살몬 보고관의 임명을 촉구하고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가 단합된 목소리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 이를 위한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살몬 보고관도 이 대사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임명을 축하하고 북한인권의 실상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이 대사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통화는 이 대사와 살몬 특별보고관이 임기 시작에 즈음해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 관련 향후 활동 방향과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그리고 밤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가 가능합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한국 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새벽 한때 평안도와 황해도 오전부터 밤사이 대부분 지역 소나기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7도에서 25도, 낮 최고기온은 25도에서 34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흐리고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25도, 낮 최고기온 31도 예상됩니다. 남포는 아침 최저 25도, 낮 31도, 양덕 아침 24도, 낮 31도, 신의주 아침 25도, 낮 28도, 구성 아침 25도, 낮 29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는 흐리고 가끔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기온은 22도, 낮 최고기온 29도, 강계 아침 23도, 낮 30도, 희천 아침 24도, 낮 29도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흐리고 한때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해주는 아침 최저기온 25도, 낮 31도, 개성 아침 25도, 낮 31도, 사리원 아침 25도, 낮 32도, 신계 아침 24도, 낮 31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는 오전 맑겠지만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원산은 아침 25도, 낮 34도, 장전 아침 25도, 낮 32도, 평강 아침 23도, 낮 30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북도는 오전 오후 흐리겠습니다. 함흥은 아침 24도, 낮 34도, 장진 아침 19도, 낮 26도, 청진 아침 23도, 낮 27도, 김책 아침 24도, 낮 28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는 오전 오후 흐리겠습니다. 해산은 아침 20도, 낮 30도, 김영권 아침 17도, 낮 28도, 삼지연 아침 18도, 낮 25도 예상됩니다. 해상은 동해는 구름 많이 끼겠고 한때 비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고 동해 북부 먼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흐리고 한때 비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 먼바다 0.5에서 1.5m로 이겠습니다. 잠시 뒤 BU의 세계 뉴스가 방송됩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박동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군이 4일 타이완 해협 내에 선정된 표적들을 겨냥한 고정밀 미사일 타격을 실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군은 이날 사회관계망에 공개한 성명에서 타이완 해협 동부의 특정 구역 내에 선정된 표적들을 겨냥한 장거리 고정밀 미사일 타격을 실시했다며 기대했던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타이완 국방부는 성명을 내고 이날 오후 1시 56분부터 중국군의 둥펑 계열 미사일 발사를 추적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련 미사일 발사를 추적하기 위해 다양한 조기경보 감시 체계를 동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군은 앞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지난 2일 타이완에 도착한 직후 4일부터 7일까지 타이완 주변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차단, 해상 표적 공격, 지상 표적 타격, 공중 통제 등의 합동 작전에 초점을 맞춘 훈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외교장관들이 4일 공동 성명을 내고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중국 등 당사국들의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날 양안 사태에 관한 아세안 외교장관들의 성명에서 국제적 그리고 영내 휘발성에 대해 특히 아세안 지역과 인접한 구역의 최근 사태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타이완 해협을 둘러싼 대립 상황이 영내의 불안정을 야기하면서 궁극적으로 강대국들 간의 오판과 심각한 대결, 공개적 충돌 그리고 예측하지 못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당사자들이 최대의 자제와 함께 도발적 행동을 삼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이날 개막한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에는 10개 회원국 외에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중국 왕이 외교부장도 참석했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4일 윤석열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40분 동안 진행된 통화에서 펠로시 의장 일행의 방문이 미국과 한국 간의 대북 억지력의 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전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미한 동맹은 여러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도덕적 측면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게 있다며 워싱턴에서 최근 미한 추모의 벽 개막식이 거행됐듯이 그동안 수십 년에 걸쳐 수많은 희생으로 지켜온 평화와 번영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갖고 나갈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미한 간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질서를 갖고 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서울에서 열린 미한 정상회담과 관련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을 앞으로 발전시키는데 미 의회와도 긴밀하게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고 김 1차장은 설명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이에 앞서 김진표 한국 국회의장과의 회담 뒤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서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핵무력 고도화에 대한 공동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올해 곡물과 오일시드 수확량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기존 곡물 수확량 전망치인 6천만 톤을 6,500에서 6,700만 톤으로 상향 조정해 4일 데니스 슈미알 총리 주재로 열린 회의에 보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슈미알 총리는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수확은 계속되고 있다며 농업정책 식량부의 정보에 따르면 350만 헥타르 면적에서 곡물 수확이 진행됐다고 말했습니다. 슈미알 총리는 특히 1,200만 톤의 추가적인 곡물 수확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슈미알 총리의 이날 발언은 지난 2월 러시아의 침공 이래 우크라이나산 곡물을 실은 첫 선박이 흑해항구를 떠나 터키 이스탄불의 합동주유센터에 도착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미국 상원이 3일 스웨덴과 핀란드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 비준안을 승인했습니다. 상원은 이날 찬성 95대 반대 한 표로 비준안을 승인했습니다. 미국 상원의 이날 표결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맞서 서방국들의 동맹을 확인하는 데 대한 미 의회 차원의 강력한 지지로 풀이됩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이번 투표는 전 세계에서 미국의 안보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핀란드와 스웨덴의 회원 가입은 나토를 훨씬 더 강화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뉴스 오택성입니다. 8월 5일 VOA 새벽 방송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